오늘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입니다. 20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바룩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불살라지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 낭독을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온 백성들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 전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리고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두려움과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고관들에게 읽힌 것이죠. 두루마리 말씀이 성전 방에서 고관들에게 읽혔을 때 이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정말 복종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왕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고관들이 가서 정작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왕의 반응, 특별히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그리고 서기관 바룩이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두 번째 읽혔었는데 오늘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두루마리를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왕의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다시 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읽으면은 몇 쪽 읽으면은 어느 정도 분량을 읽으면은 칼로 그것을 잘라서 자기 옆에 있는 화로불 화로에다 그걸 던져 넣어요. 불살라버립니다. 또 조금 익게 하고 또 잘라서 불살라버리고 해서 두루마리 전체를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야킴, 이 여호야김 왕의 단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부전자전 아버지를 그대로 빼어담듯 담는 아들도 있지만 전혀 아버지와 다른 아들을 또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토록 극명한, 서로 상반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누구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고 누구는 성경에 대해서 그냥 그 성경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건에 다르게 반응할까요? 왜 같은 일에 서로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본인 안에 어떤 스피릿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영적 태도,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뭐 어쨌건 비대면 예배지만은 옷을 제가 깨끗이 입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 뭐 조그만 모니터 앞이지만 화면 앞이지만 앉겠다 이런 태도를 지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그냥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아예 그냥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어쩌다가 눈 뜨면 듣고 눈 안 뜨면 못 듣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도 그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태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그런 상반된 태도가 어디서 비롯된지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니까 뭐 처음에는 듣다가 뭔가 좀 이게 기분이 언짢으니까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두루마리 직접 한번 보자. 어떻게 기록을 했니?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그걸 이제 잘라서 이렇게 기분이 언짢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냥 칼로 잘라서 그걸 다 버리는 것이죠. 참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는 고관들이 몇몇 있어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 여기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라는 왕 곁에 있는 측근들을 말하겠죠. 왕과 그 측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왜 여기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을까요? 옷을 찢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극도의 분노가 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두두두다 찢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를 보면은 요시야 왕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의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크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그 반응과는 정반대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변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란 뭘 잘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개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펴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책이 항상 내 곁에 펴 있으면 내 일생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예요.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악인의 꾀를 줬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 그 말씀이 지식이 된들 무엇하며 그 말씀을 많이 안들 무엇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율법책을 펼쳐놓기를 커녕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숨겨져 마치 있던 그 성경을, 숨겨 있던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때 비로소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는 얼마 가지 않았고 요시야 왕은 애석하게도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간 여호아스의 형인 이 엘리야킴, 그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세워놓은 애굽의 꼭두각시와 같은 이 왕은 무엇을 믿었든지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길래 성경을 자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러나 뭐라도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잘 안 와요. 아, 돈 있는데 왜 갑니까? 권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쫓아가겠어요?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주먹이라도 믿으면 믿었지 하나님 안 믿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CEO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CEO가 물론 뭐 오너가 있는 기업이죠. 대기업이니까. 이 CEO가 어느 날 임원을 그동안 말을 잘 듣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 고개를 숙여서 말을 이렇게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듣던 친구가 갑자기 눈을 똑바로 뜨고 사장을 들여다보고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이러나? 무슨 일이 이 친구한테 일어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무슨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CEO한테 대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생겼다 이겁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굽신거리지 않아도 나는 네 오너한테, 회장님한테 내가 보증을 받은 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네한테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태도죠.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왜 청와대 측권 이런 걸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그냥 권력의 정상 곁에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고 마는 거예요.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권력에 탐닉하고 중독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왕이 지금 뭐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데 그 측근들이 뭐가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그렇게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철석 같은 동아줄이라고 붙들었죠. 동아줄 맞습니까?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때는 좀 늦지 않을까요? 지금 돌이키면 좋을 텐데. 돌이키면 좋을 텐데. 25절 26절이에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렘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 여호야김은 이미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잡아 죽인 이미 경험이 있어요. 한번 선지자를 잡아 죽였거든요. 첫 번이 어렵지 뭐 두 번이 뭐가 어렵습니까? 뭐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마당에 예레미야나 바룩 잡아 죽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이 최측근들 어쩌면 경호대장과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한테 잡아오라 명령했으나 못 잡았어요. 왜요? 누가 숨겨주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숨겼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소명이 끝날 때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30대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끝나야 데려가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쓸 만큼 쓰는 날 데려갈 거예요. 인생이 뭐 늙어 죽는 것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 죽는 거죠. 이 땅에 뭐 더 살아 뭐 합니까? 그렇게 되면 데려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소명이 끝날 때 데려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 못 데려가요. 여호야김이 뭐 잡아오라 그런다고 잡아옵니까? 못 잡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였도다. 지금 여호야김이 한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불태웠습니다. 불태우면 없어집니까? 성경을 불태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4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영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초시간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에 묶이겠습니까? 어찌 죽음에 묶일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뭐 과학자들은 웃겠죠. 우주가 없어져도 말씀이 남는다고. 뭐 그렇습니다. 또 뭐 양자물리학을 하던 또 그런 분들은 또 알겠죠.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동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동 파장 아니겠습니까? 없어지지 않겠죠. 영원하겠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도 전해진 말씀도 저는 영원히 그 파장이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2020년 9월 25일 아침 6시 50분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은 저는 영원을 향한 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30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랄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말씀하실 때 확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야김 이 왕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실 것입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이들이 매를 맞다가도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달려들면 매를 멈추지 않습니까?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히려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더 많은 말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버렸더니 더 많은 말씀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굳게 믿었던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말씀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할지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안 들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의 끝을 알고 저들의 종말을 알고 저들의 후과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이미 넘어선 우리의 시선은 불이 붙은 이 세상, 불로 심판을 받는 이 세상 너머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끝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세상의 정보, 세상의 판단, 세상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야말로 이 세상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그 승리를 기억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희들의 입에 세상에 놀라운 말씀을 넣어주었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열방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부복하며 날마다 주님께 매어달리는 모습,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 욕심내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불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야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아닌 것들의 눈길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아닌 것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들의 눈, 주님 시선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시고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겁을 내리요. 주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승리케 하시는 사랑과 날마다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하고 비굴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말씀, 전하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며 전하며 살며 누리기를 결단한 이전에 고기 속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